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 깊이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땅에 남은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뒤에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맡은 바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들과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죠. 예, 우리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면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싶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만 생각할 뿐이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나를 불렀노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삶의 범위는 교회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맡은 할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신자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범위는 땅끝까지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영역은 없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디를 가게 되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준 선교지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달라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우리는 그저 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마리아랄지라도 군말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자란 위치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내 편한 것만 중요하기면서 이곳으로 보내달라, 뭐 저곳 보내달라, 또 이런 환경 속으로 나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들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또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계신 부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해라. 너는 또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 그것이 보여질 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활들, 그런 삶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누가 그런 여러분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무시해버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욕을 하든 무시하든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지 어떤 자리에서 내게 지금 살려진, 내게 주어진 그 형편과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는 것, 그것이 내 살아가는 것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뭐 아이고 나는 그런 것도 관심 없고 그저 교회 다니다가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겨우 그런 일에 쓰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바로 그런 분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뭐냐, 이걸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가 있죠. 그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 채우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뭐냐면은, 왜 꼭 굳이 열두를 채워 넣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둘이 아니고 사도가 열한 사도만 있으면은 뭐 예수의 증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열한 명 일하는 것보다 뭐 이왕 열둘이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효과적이고 열둘이 하면 그게 더 많은 열 맺을 수 있으니까 열둘을 채워야 되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일은 숫자가 많아야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때문에 열하나 된 것을 굳이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열둘로 만드는 것, 이건 숫자가 많고 적은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약은 열두 지파고 신약은 열두 제자인데 열한 제자가 돼버리면은 뭔가 숫자가 안 맞추니까 구약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열두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 이런 생각들이 얼핏 들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 성경은 숫자 짜맞추는 또 그런 성경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열두 지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열두 지파니까 제자도 열두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꼭 그 숫자를 열둘로 맞추려고 마띠아를 갖다 뽑아 집어넣는 그런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열둘이라는 어떤 숫자에 대한 제시를 전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유다가 빠져서 열한 명이 된 제자의 수를 다시 열둘로 채워 넣는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그 성경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함, 지루했다는 것은 지도했다, 길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편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시편 69편 25절에 저희 그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인용을 했고 또 109편 8절에 오면은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시편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그 두 말들은 모두가 다윗이 주님 주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원수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달라 이런 기도한 것이고 내 원수의 연수를 잡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윗의 그 기도를 갖다가 유다한테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이 다윗 원수를 말할 뿐이지 뭐 예수님을 판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다윗이 말한 그 원수를 유다로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편에서의 다윗의 원수를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원수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시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면 되는데 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됩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느냐? 왜 그 열한 사도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가롯 유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롯 유다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란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자로 실패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 실패가 유다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실패가 단지 유다 한 사람이 실패했다. 열한 사람은 실패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실패했다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남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 그렇게 나간다면 그들 역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 가봐야 너희는 유다 수준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타가사 유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유다 한 사람이 실패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없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알았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느냐. 분명히 성경 보면은 제자 예수는 열둘이 돼야 되나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구약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 나누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열두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난 이러이러해서 열두를 불렀다 이런 말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11명의 수로 그냥 이 일에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12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12지파부터 생각하는 게 맞긴 맞죠. 그냥 구약의 12지파의 시초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12지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열두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실패한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두지파는 실패한 인간이 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두지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의 열두지파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열두지파 중에 요셉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지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요셉지파는 없습니다. 대신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있죠.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면은 분명히 요셉 지파라는 게 발생해야 마땅한데,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지파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족보대로 하면 야곱의 손자들이죠. 근데 다른 지파는 몽땅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는 것이지 손자가 지파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셉에게서만 요셉 지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요셉이 뭐 이스라엘 지파 되기에 뭔가 부족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 때문에 야곱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요셉 지파가 대장이 됐으면 됐지 요셉이 지파로서 못 된다는 것은 뭔가 좀 뭐 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의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들을 나머지 아들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버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시기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해 실패했죠. 아버지 공경에 대해서. 이건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버려버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부모총리가 되고 결국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기근 때문에 몽땅 죽어야 될 위기에서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열두 아들은 실패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요셉은 버림받은 자로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는 주의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창세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실패한 우리가 주로 인해 살았다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두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열두 제자는 뭡니까? 열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실패한 인간이 주로 인해 살게 된다면 신약이라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실패해버립니다. 그 예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등장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도 몽땅 다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에 다 도망쳐버리는 그것으로 실패한 인간이다. 이런 모습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인간이 다시 새롭게 고쳐지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실패한 인간을 그냥 두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 열두지파와 신약 열두지파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숫자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다. 이거는 신학자들 보편 해석입니다. 구약 열두지파와 신약 열두사도 천을 곱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숫자가 천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도 이 천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저 900 몇십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 이상한 게 몇십 년 살면 천을 넘기는데 900세 넘게 산 사람이 그 몇십 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명을 뛰어넘은 수, 다시 말해서 영생을 의미하는 그런 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열두 지파도 신약의 열두 제야도 다 믿음에 실패했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뭐라 했냐면은 어린 양의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렇게 말이에요. 어린 양이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어린 양 때문에 믿음에 실패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누가 다 같이 나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됨을 얻었다는 것.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실제로 24장로가 도대에 앉은 이 앞에 자기 면류관 다 던지는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24장로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까? 그게 뭐 자기들은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표시인데 실패한 우리가 이 면류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우리가 고대에 앉으신 그분 때문에 인해서 새롭게 되고 그러하게 되어서 얻어진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고대에 앉으신 주님의 것이다. 이런 뜻에서 벗어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가 시편에서의 다윗의 말을 성령이 말씀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비어있는 유다의 자리를 마태로 채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실패를 염두에 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열두 사도에서 유다가 비게 된 것은 인간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이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유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전체 실패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패라 그런 얘기죠. 그 자리에 맏대를 채우는데 그냥 술을 채우기 위해서 맏대를 넣는 게 아니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의 일에 실패한 유다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마태를 세운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론 유다와 같은 우리를 마태와 같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세우신다. 새롭게 세우신다. 그걸 보여준 얘기라 그 말입니다. 가룟유다가 있던 열두산 실패한 사도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마태아를 세웠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열두 사도를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새롭게 세우셨다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룟 유다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만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유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없는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고쳐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성령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병 고친다든가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입으로 주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믿는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 해서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오셔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걸 철석같이 믿고 사람이라면 날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답답한 것입니까? 물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 증거한다. 그런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받았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내킨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해도 유다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마띠아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마띠아로 바꾸는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가룟유다 같은 내가 마띠아로 새롭게 바뀌는 사건, 이게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아차 이건 예수님 계시는데 이런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뭔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자꾸 깨달으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애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되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한테 뭔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장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너무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저 나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결국 자기 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 부활했다는 것, 이걸 분명히 믿고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삶에 두고 생각할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머리가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는 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믿고 있는데 살아가는 게 주님이 살아게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으로 봤지 메시아로 자기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패한 자신을 예수께 맡기지를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 어떤 교회에 뭐 사람을 채워넣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를 뽑아 세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봉사할 직무자를 뽑아 세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무자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사람 마태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직무가 다 있습니다. 그 직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 24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때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이포 맞대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 중 하나를 택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때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의 직무가 뭐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자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기에 하는 직무자의 길, 그 증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불러가게 하시는 길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신다면, 보좌에 앉아서 계신다는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이, 그 흔적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하나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는 예수는 죽어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머리에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불러세우신, 여러분께 맡기신 직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힘쓰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이 땅의 제일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긴 그 직무 그대로 주님 부활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삶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젠 우리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외쳐지는 모습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저희들을 주님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직무를 삼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제 곳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주님 가게 하신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걸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